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지상 최대 추적 실화 최순실 국정농단 그 천일의 기록 끝나지 않은 전쟁 박근혜를 구속시킨 시민들의 역사 건국 이래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부정자산 환수 그날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 위즈덤 하우스
이미지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면?
고화질 이미지도
캐티 웹디자인도
캐티
파워포인트도
캐티
동영상 클립도
캐티
모바일에도
캐티
블로그에도
캐티
캐티 캐티 캐티 이미지 뱅크
국내 이미지도 글로벌 이미지도 마음껏 프리미엄 무제한 정액제 이미지
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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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뱅크
검색창에 캐티 이미지 뱅크를 검색하세요
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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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뱅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해서 TBS TV 정봉주의 품격시대 광화문 특별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장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이 양반은 소개도 안 하는데 지가 지금 혼자만 소개를 해.
옆에 하시길래.
예.
벌써 자, 내일이 세월호 참사 3주기 기념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광화문 광장에 직접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녁 8시까지 이 광화문 현장의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시 30분부터는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촛불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3시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 좀 짚어보지 못했던 미흡한 것들 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세월호 3주기 기념식은 아니고요. 추념식이나 혹은 추모식입니다. 저희가 혹시 중간에 말을 실수하더라도 댓글로 저희 비판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은 좀 예쁘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걸 지금 예. 감사합니다.
자, 함께 하실 분 아까 자기 혼자 지 맘대로 셀프 소개했는데 윈지 코리아 컨설팅 여론조사 두 번째 전문가 박시영 부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왜 두 번째 전문가인지 모르죠?
본인이 첫 번째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 회사 대표 이근영.
네.
누가 더 전문가예요, 근데?
아니, 저희 대표님이 전문가죠.
근데 예. 대표님 방송에 안 나와요?
얼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돼요?
안 돼요.
자,
박시영부 대표님은 광화문 현장에 나오시는 건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나와 보시니까.
시민 앞에서 방송을 처음 하는데 좀 예.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잘해야겠다는 어떤 다짐을 해봅니다.
예, 방송으로는 처음이지만 촛불 문화제 할 때, 수원 촛불 문화제 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오늘 세월호 3주기인데 저희가 굳이 여론조사 전문가를 모신 이유가 바로 3월 10일 탄핵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 모든 시작점이 세월호였었다.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보궐선거 19대 대통령 선거 이것의 향방이 도대체 어떻게 가겠냐는 게 단순히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이번에는 촛불이 만들어낸 대통령 선거 그렇기 때문에 촛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향배 그걸 좀 분석해보기 위해서 오늘 네.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장영환 아나운서님 선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나운서 실수 정정해드릴까요? 진행을 맡고 있는 장희영 교수고요. 예, 정말 오늘로 이제 그 대선까지 24일이 남았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이고요. 이제 그동안 많은 대선 후보들 검증이 있는데 가장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그 대선 주자별 지지율 추이를 우리 박시영 부대표께서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요즘에 뭐 사실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 다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예, 하도 논란이 좀 많았고요.
네.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에 가면 통계표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조사 방식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과 무선의 배합 비중을 얼마나 섞는 조사인지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인지 ARS 조사인지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ARS 조사인 경우에 무선 90%를 반영했을 경우에 대개 5%포인트에서 한 10%포인트까지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화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그 대개 1%에서 약 3, 4% 정도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주, 금, 토, 일, 3일 동안 전화면접 조사들이 언론사에서 의뢰해서 많은 곳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 여론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적절 응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저는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오늘이 투표일이라면 누가 이길 것인가? 지금 판세가 어떠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당장 오늘 투표한다면 저는 문재인 후보가 한 3% 내지 4% 정도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할 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그 관심이 있고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가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를 몇 퍼센트 비율로 섞는 것이 정확한지 그다음 두 번째가 유선전화로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생소한 RDD 방식이 있고요. KT 등재 전화번호 방식이 있어요. 요 두 네. 가지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아 이것이 신빙성이 좀 몇 프로쯤 가겠느냐 이런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유무선은 몇 프로쯤 성립해 줬습니까?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유무선의 이 반영 비중에 대해서 학계에서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 총선 때 지역구 단위 선거였기 때문에 무선 조사가 정확하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안심번호라는 방식을 통해서 무선 전화 조사 무선 조사를 실시했는데 안심번호가 실제 그 개표 결과에 가장 근접하더라는 걸 확인했지만 그것이 그 학계가 다 그 자료들을 다 입수해서 각 당에서 정확하게 분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 짓진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본다면 무선 70% 이상은 반영돼야 한다. 저는
70%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80% 이상은 반영되는 것이 거의 실제 민심하고 부합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궁금하신 것이 아마 ARS 조사 왜 이렇게 전화면접 조사가 다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ARS 조사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요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다이얼 패드를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전화가 왔을 때 막상 질문이 여러 개인데 매번 다이얼 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젊은 층들은 좀 익숙한데 나이를 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그거를 다이얼 패드를 사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은 성향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반영되는 건 분명히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샤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60대 분들이 응답하기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응답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다. 왜냐하면 기계음으로 오기 때문에 예. 버튼을 누르기 용이한데
예.
전화면접 조사의 경우는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하기 때문에 대놓고 홍준표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 상담 전화일 경우에는
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합니까? 지지한지 아닙니까? 라고 사람이 직접 물어보면
네.
거기다 자신 있게 나 홍준표 지사를 지지하기에는 막말도 좀 하고
네.
그래서 당당하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인
네, 거죠. 숨는 경향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또 전화면접 조사는 ARS 조사에 비해서는 좀 검증된 방식이긴 한데 전화면접 조사의 문제는 뭐냐면 직장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잘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평일날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금 더 그 노인층이나 자영업자들이 주로 잡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 쿼터를 주지 않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전화면접 조사는 상대적으로 보면 보수층의 이 표집이 좀 더 용이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시간대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6시 이후에 조사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하는데
예.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그 안심번호로 총선 때 조사를 해보면 2시 때 조사해보면 20대, 30대들 응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전화받기 좀 뭐하잖아요.
예, 그렇죠.
아직 좀 그 직급이 높지 않은데 전화가 왔을 때 응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5시 반 정도 이후에 조사해보면 20대, 30대들이 무선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합니다.
어허.
그래서 저는 작년 그 총선 때 20대, 30대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던 거고요.
예.
따라서 이 조사 자체를 평일날 할 때에는 6시 이후에 해주는 게 좀 더 안정적인 건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들 볼 때 전화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에 거의 한 중간 지점에 실제 민심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전화와 예. ARS의 그 중간 지점.
네, 그렇게 예.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각 언론사들이 이제는 안심번호로 직접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직접 조사해 보시는 게 언론사가 또다시 실수하지 않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 비해서 다음 주 조사하는 건 안심번호로 조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민심의 측도를 이해하는 데 좀 더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언론사들이 안심번호를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안심번호를 하면
촉구하는 의미고요. 앞으로 예. 안심번호를 통해 왜냐하면 이게 안심번호로 조사를 하려면 10일 전에 선관위 신고를 해야만이 그 DB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언론사들이 차후에 조사를 하려면 안심번호를 미리 신청을 해서 안심번호로 조사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추세적으로 보자면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계속 1위를 달리다가 안철수 후보에게 좀 역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추세였었거든요. 근데 또 이 최단기로 며칠만 보자면 그 상승세를 타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또 주춤하는 또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예, 예. 그 단설 유치원 논란 그 다음에
예.
안철수 의원의 비서진을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씨가 개인적인 예. 무슨 사사로운 인감을 띄워라 뭐하라 뭐하라 이럴 때 사사롭게 썼다라고 하는 예, 예.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주춤한 거 아니냐.
과거 사실 조폭 논란도 있고 뭐 종교 신천지 문제도 있었지만 그때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최근에 그 안철수 후보 지지가 좀 주춤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매일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월요일 조사에 비해서 화요일 수요일 날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는 조금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화요일 수요일 날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양자 간의 그 지지도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조폭 사진이나 이런 어떤 논란보다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대학생들 버스 동원한 거 왜냐하면
원광대 대학생들이요.
예. 그게 1차적으로 조금 컸죠. 왜냐하면 경선에 있어서 민주당은 좀 잡음이 있었는데 국민의당은 잡음이 없었다.
예.
광주에서 대박이 났다. 이런 그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제기되면서 브레이크가 좀 걸린 측면이 있고요.
사실상,
가장 큰 것은 예. 유치원 논란이죠. 유치원 발언 논란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가족사가 부인 문제, 그다음 딸 문제, 또 동생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이어 터지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좀 악재들이 최근에 많이 좀 늘어나서 지지도가 조정 국면에 분명히 들어갔고요. 그것이 좀 하락 기미가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제 또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요. 안철수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50% 육박하고 있고
예. 요즘엔 좀 빠졌습니다.
조금 빠졌나요?
요즘에는 이제 40%, 38, 40.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후보의 지지와 보면 지금까지 추세는 당의 지지보다도 문재인 후보 개인의 지지가 조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지지율은 20% 같이 안 되는데 혹은 조금 넘는 경향도 보이죠. 그런데 안철수 개인의 지지는 국민의당을 훨씬 뛰어넘는 이러한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 중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 비율이 85% 정도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85%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좀 높아졌는데 대개 한 25% 정도 정당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지지층 중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거의 9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네요.
오히려 국민의당 지지층 내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결집도가 더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만큼 민주당의 경선 후유증이 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온전히
예.
문재인 후보를 다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흡수할 거냐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의 1차 과제로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다만 결집도라고 하죠. 이게 충성도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계속
예.
지지 의향을 본다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 좀 더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 한 3에서 5% 정도는 충성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지할 의향을 갖고 있는 층은요. 그리고 이제 적극 투표층만을 놓고 보면 ARS 조사나 전화면접 조사나 공이 문재인 후보가 단순 지지도에 비해서 적극 예. 투표층 할 때는 한 3%포인트 더 격차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 지지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3%를 앞선 결과 갤럽이면
예.
갤럽 조사에서 적극 투표층에서는 6%까지 벌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이 더 정확하냐? 단순 지지도가 더 정확할 거냐? 아니면 적극 투표층이 더 정확할 거냐? 이게 이제 갑론을 박이 있는데요. 적극 투표층의 지금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투표 의향층 중에서 굉장히 예. 높고 하나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극적 지지층, 투표 거부층이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연령별로 보면 유보층들이 대개 60대와 20대가 많이 나오는데 60대에서는 아까 샤이 그 보수층이 분명히 있고 20대는 20대 후반에서 태도 유부층, 부동층들이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공략하느냐 문제일 것 같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미래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20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전선이 하나 붙을 것 같고 50대에서 갭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50에서 54세, 50대 전반을 과연 문재인 후보가 이것을 안철수 후보를 앞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가 예. 중요하기 때문에 20대와 50대에서 치열한 전선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선까지가 너무 시간이 짧게 남았다 보니까 이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이제 향후 24일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있을 텐데 지금 추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좀 주춤하다 하락세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장 큰 원인을 어디다 봐야 될까요? 단지 공약 부분에서 나타난 안철수 똑똑한 사람 아니었어? 라는 의문일까요? 아니면 김미경 교수나 뭐 동생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윤리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율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철수
예.
후보를 왜 지지하느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의식을 점검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청렴하고 정직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청렴하고 정직하다.
예.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선하다. 새로운 방식이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렴과 정직성을 가장 높게 뽑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오래되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신뢰한다는 겁니다.
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겠다라는 만약에 인식이 형성이 된다면 그것은 지지율의 가장 큰 타격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단설 유치원 우리 국민들은 어찌 보면 생소한데
예.
사실은 30대서부터 40대 초반 한 요층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 그리고 혹은 한두 살 정도 있어서 미래 유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엄마들 사이에선 단설 유치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무척 익숙한 주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맘카페를 들어가 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분노가 폭발을 했는데 대체적인 글들이 이런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실수냐. 이렇게 우리가 민감한 사안 이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단설 유치원을 대형 단설 유치원을 제안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점점 더 이 엄마들의 분노를 폭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인 결론이 이분이 좀 준비 안 된 정책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 축일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정책을 모른다, 서민 생활을 모른다, 금수저 아니냐. 이 측면이 한 축이라면.
그리고 잘못하면 얼른 인정하고 잘 몰랐으니 이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두 번째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자리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선생님들 계신 자리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예.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원래 생각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날 좀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바로잡거나 해서 이 깔끔하게 털었어야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계속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의혹이 더 커졌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쌓이면 믿을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이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누가 대통령감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누가 안정감이 있느냐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적폐청산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누가 담대하게 변화를 이끌 거냐, 개혁을 누가 잘할 거냐 이 부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예.
지금 계속 굉장히 혼란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낼 사람, 잘할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불안하다.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 이 부분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상당한 지지율의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후보들이 이야기할 때는 사실상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가는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아, 저 후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또 지지율 추이의 변화는 크게 주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목요일 날 있었던 토론회인데
예, 예.
그게 대체로 이제 역대 대통령 토론회 보면은
네.
6%에서 한 7% 정도의 시청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11% 정도.
저 뭐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 정도 관심이 많으니까요.
11%를 예. 대부분 봤다 그러면 순업조 일부가 보신 거죠.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예. 네.
그래서 근데 11%면 예전 토론에 비해서 두 배란 말이에요.
예.
그 정도로 지금 관심이 폭발했는데
예.
이거를 통해서 아, 너 저 후보로 결정을 했었는데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혹 결정 안 된 분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결정했는데도 바꾸는 계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선거 초반에 이루어지는 TV 토론회는 태도 변경을 일부 합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과 안철수 두 분을 다 좋아하는 분들이 국민 중에 20%를 차지해요. 조사를 해보면.
아.
그러니까 문재인만 좋아하고 안철수는 싫어하는 사람. 안철수는 좋아하지만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 두 분 다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음흠. 조사를 해보면 안철수하고 문재인 공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층이 꽤 있습니다.
예.
이분들 중에서 이제 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가장 먼저 아하. 바뀔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 초반에 이루어지는 TV 토론회는 꼭 부동층만을 대상으로 부동층이 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만 견인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좋아하는 층에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데 이게 이제 TV 토론은 한 2, 3일 이후에 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
당장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사 결과가 막 쏟아질 텐데 이게 금요일 날 조사를 한 건지 토요일 날 조사를 한 건지 이런 것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금토 이틀간 예. 조사를 한다면 대부분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기관이 금토 이틀간 조사를 하면 금요일 날 거의 7, 80% 조사를 해버립니다. 토요일 날은
예.
한 20, 30%밖에 조사를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금요일 날 조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흠.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조사를 한다면 대개 토요일 날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쿼터를 못 채운 일부만 일요일 날 조사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토 조사는 금요일 날 조사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TV 토론은 제가 볼 때는 금요일보다는 토요일,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이렇게 2, 3일 거쳐서 반영되는 효과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효과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토론회가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날 반영되기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화제거리가
아,
되면 또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하루 이틀 더 걸립니다.
지금도 워낙 SNS가 활발하게 되어 있어서 다음 날 사실 대선 그 후보 토론회가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뭐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뭐랄까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좀 돋보였다 지지율과 상관없이 이런 평들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박 부대표는 이번 대선 토론회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까지 평가했잖아요. 또 해요?
아, 토론회 결과는 또 그동안 공약이나 이런 것들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 뭐 이승민 후보가 돈보였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지지율 상당히 많이
5명의 후보 중에 대한 그 후보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면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좀 알아들으세요 그런 거.
네, 아니 저 알아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정 의원님이 못
죄송합니다. 하야하겠습니다.
저는 저 60을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맑기는 알아들었어요. 예.
이번 기회에 저는 하야하겠습니다.
그 MBN에서 어제 예.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TV 토론을 누가 잘했느냐 MBN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아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예.
또 뭐 조사 개요까지 다 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아니 이런 SNS에서 이런 건 돌더라고요. 각 인물을
음흠.
각 후보를 인물평을 한 게 이제 SNS에서 도는데 재미로 도는 거죠. 그
그렇죠.
본 느낌
예.
그러니까
예.
사실 그 무슨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토론했을 때 내가 하는 말로 정책이나 메시지가 전달을 되는 거는 7%밖에 안 된다.
아.
다만 태도, 자세, 상대 질문에 대한 반응의 모습 이런 등등 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뭐 나머지 한 93%가 된다고 하는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
교수.
예,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대학 교수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운동권 누나.
심상정 후보가 운동권 누나. 아, 그다음 또 한 분 있죠 누구?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화난?
화난 전교 2등. 아, 1등에서 2등으로 강등됐습니까?
아니, 1등이라는데, 네. 아, 1등은 문제인데 왜 1등을 자기가 하냐 그랬고 2등으로 강등됐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홍준표. 차마 제가 이야기하긴 좀.
술 취한 동네 아저씨. 근데, 홍준표 후보는 강점이 있어요.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예. 웬만한 이런 거 갖고 막 명예훼손 걸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대인배의 풍모가 있으면서 공개적으로 안 합니다. 명예훼손에도 몰래 해요. 걱정돼요, 그래서.
하세요.
그렇게 그런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무척 근사하게, 근접하게.
네.
일반 맞습니다. 시민들이 예, 평가한 예.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시영 부대표 보고 하마 그럼 동의 안 하잖아요. 여론조사 동물농장 하마 이런 동의 안 하잖아요. 네,
네. 동의할 거예요.
하마가 어떻게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네, 그런가요?
예.
어제 보니까 이제 사실 TV 토론 보시면 화제거리를 예. 몰고 다니는 후보가 늘 있잖아요. 아, 예를 그렇죠. 들면 홍준표 후보거든요. 근데 화제거리하고 꼭 득점 요인하고 이렇게 꼭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가 왜 안 뜰까? 그리고 예. 앞으로 뜰까? 이게 이제 관심거리 아닙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유승민 후보는 그 바른정당이 사실 외부 인사를 계속 모셔오려고만 했지 자강론의 입장에 근거해서 뭔가 활동한 건 없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비박계가 모래알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심도 없고 이런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요. 유승민 스스로도 전략을 잘못 잡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홍준표 후보하고 주로 계속 싸웠죠.
예. 그렇죠.
보수의 적자가 누구냐.
아하.
새로운 보수로 바꿔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 유승민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훨씬 더 많죠.
예.
유승민 후보가 공략할 층이.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위를 뭐 달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40%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40%대의 박스권에 갇혔다. 이 박스권이라는 건 벗어나기 좀 어려운 이런 지지율을 말하는 건데 그 박스권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 전화면접 조사를 하면 부동층이 예. 10%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조사에서는 15%까지 나오는데
많지 않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아니 그게 그 과거 대선에 비하면 그 과거 대선 때도 이 시기에 예. 거의 한 10% 정도 부동층이 나왔었습니다.
아하.
물론 그들이 다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분들 중에 투표 기권층이 훨씬 더 많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조사에서 10%가 나온다면 나머지 지지율의 합계가 90% 아닙니까?
예.
10% 부동층 빼면
예.
그러면 45%를 만약에 돌파를 하면 그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
90%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화면접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개 한 38에서 41 정도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대개 평균 한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화면접 조사에서 만약에 45%를 찍었다 이러면 거의 과반을 도달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ARS 조사의 경우는 부동층이 3에서 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계음으로 하는 특성이 있고요. 대개 이제 ARS 응답층은 지지 후보가 좀 명확한 사람들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정치에 좀 관심 있는 고 관여층들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유부층들 부동층이 굉장히 적은데요. 때문에 ARS 조사를 해보면 문재인 후보가 거의 45%를 돌파를 하고 있죠. 리얼미터 조사나 리서치 뷰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으흠.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화면접 조사로 빨리 45%로 도달하는 게 중요하고요. ARS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거의 50%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결국 5%를 올리기
예.
운동을 벌여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왜 안 오를까 이 분석을 좀 해주시면서 홍준표 후보를 공략하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좀 꾸준히 그 본인만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번 토론에서 좌파 프레임을 또 여실 없이 막 과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홍준표 의원은 후보는 잘 쓰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 저건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요.
예.
이번에 이제 종북 좌파 그러니까 이른바 이념 논쟁이죠. 이념 프레임이 매번 그 대선 때 보면 북풍 공작이라든지 좌파 종북 좌파 척결이라든지 이런 이념 프레임이 잘 작동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른바 북폭설 그다음에 칼빈슨 호의 그 회항 이런 등등에서 사람들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무척 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북 좌파 프레임이 전혀 안 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주 특징적인 현상 아닌가요?
네,
그리고 홍준표 홍반장 형님이 계속 좌파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본인 지지율이 대리 떨어져요.
네. 실제로 갤럽 조사 어제 발표된 조사를 보면 안보 문제를 누가 제일 잘 다룰 것 같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높았습니다. 예, 주로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지사가 자기 지지율보다는 좀 높았고요. 물론 2등은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문재인과 안철수 양강구도가 확실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좀 더 나은지를 두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보 이슈가 불거졌을 경우 과연 보수층이 안철수로 더 결집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갤럽조사를 본다면 오히려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중에는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그런 위기관리 안보 이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조사로 좀 확인된 것 같고요. 일부 이제 홍준표 지사가 자기 지지율보다는 좀 더 획득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첫 번째 TV 토론을 보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둘 간에 또 이제 새로운 논쟁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안철수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한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날 지지하는 쪽으로 자꾸 적폐라 그러냐, 국민들이 적폐냐면서 적폐 논쟁을 걸었는데, 어쨌든 당일날은 보면은 적폐 논쟁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조금 점수를 딴 듯한 그런 양상이 보이는데, 이 적폐 논쟁을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두 적폐 논쟁을 두고 두 후보 간에 어느 쪽이 그 더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적폐 세력을 청산하자 이 워딩이 사실은 그 굉장히 이제 반격을 좀 많이 당했죠. 사실 왜냐하면 그렇죠,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걸 나를 지지하는 지지층까지 그러면 적폐 세력이냐 이렇게 이제 몰고 간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것을 깊게 생각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얼핏 들으면 안철수 후보의 말이 훨씬 더 잘 먹히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 뒤로 부패 기득권 세력이란 말로 좀 바꿨거든요. 적폐 세력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번 1차 TV 토론에서 이 부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좀 드러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후보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언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생방송으로 적폐 세력 청산이 적폐 세력을 지지하는 무슨 국민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패 기득권 세력, 국정농단 세력을 지칭하는 거다. 정치권을 이야기하는 거다. 선을 그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오히려 문재인 후보 측의 과제는 이 부분이 정치 권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 수없이 쌓여있는 부조리한 것들, 불합리한 것들, 불평등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개혁하겠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넓히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저는 뭐 그게 오히려 국민의 시대 정신에 더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 토론의 질문들을 보다 보니까 전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각 후보들이 주도 토론하거나 이럴 때 질문하는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후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캠프에서 같이 질문을 준비를 하겠죠.
당연히 같이 질문.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적폐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문 후보가 했는데 그러면 안철수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다 적폐 세력으로 모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이해가 가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 평론을 다른 데 좀 하지만 저 질문 저거 잘못됐다. 언제 문재인 후보가 지지하는 세력까지 적폐 세력이라고 했지? 문제 자체가 이거 우문으로 들리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 쪽 지지율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근데 안철수 후보로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가 과연 끝까지 완주할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사퇴를 시키거나 자기와 연대를 하거나 이게 이제 플러스 효과 좀 더 클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가에서는 후보 등록 시점인 오늘 이전에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선전을 하면서
제일 잘했다는 평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계속 유승민을 흔들었거든요. 단일화를 해라, 아니면 연대를 하라, 아니면 사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완주를 할 기회를 좀 얻었고 그런 어떤 발판을 확보한 거 아닌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유승민 후보를 보게 되면요, 정책을 보게 되면 유승민 후보가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수와 진보를 그 가를 때 가장 중요한 경계선의 그 이슈가 뭐냐면 복지 문제거든요. 근데 복지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안보에 있어서 사드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제외하고는 복지 문제를 하게 된 복지 정책이 심상정 후보하고 가장 가까울 정도로
네.
깜짝 놀랐죠. 저는 이 복지 문제만 보면 후보를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이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후보가 누굽니까 하면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나타날 네. 나올 정도로 복지 문제에 대해서 무척 진보적이거든요.
네.
그런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정치 공학을 떠나서 유승민 후보 같은 분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면서 보수 쪽에서도 이렇게 복지 정책을 전향적이고 공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한국 사회 발전에 무척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유승민 후보가 사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순수한 뜻입니까?
유승민 후보님 네.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간단한 영상 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날 정책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수에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복지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에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깊은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개의치 마시고 끝까지 완주로 해서 복지 정책을 이 정도의 담론에서 우리가 토론해볼 수 있다라는 복지의 외연을 좀 확장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는 거 보세요.
아니, 정전 의원님의 네. 이 영상 편지가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에 독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아니, 이거는 짤방으로 돌죠. 그리고 제가 보수 쪽에서 지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보수에서요?
엄청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10% 이상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네, 유승민 후보가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답변하세요. 10% 올라가는 거.
아니, 저도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TV 토론회가 앞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TV 토론회가 선관위 주최만 세 번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 개별적으로 하는 것까지 하면 몇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번 가까이도 이렇게 TV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씩 계속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정책 전문가를 뽑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더십을 굉장히
그렇죠.
중요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십이 누가 있느냐 이걸 따져보는데 유승민 후보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리스마도 좀 없고 또 내부를 설득할 수 있는
힘.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치고 못 올라갔는데 아무튼 TV 토론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준비된 정책 측면에서는 유감없이 좀 발휘했기 때문에
예.
지지율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발 질문.
네.
이번에 처음 도입한 형식이죠. 이 도입한 형식이 사실은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남경필 두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썼던 그 방법을 도입했단 말이에요.
네.
참고 자료 없이.
네.
아무런 자료도 없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기가 정말 이해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주고받고 했는데 이 형식에 대해서는 무척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요?
아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런 토론해갖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은
약간
이게 뭐예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했긴 했는데요. 아직 피선거권이 없으시지 않으세요?
아,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거 꼭 옆구리 꾹 찔러요. 고춧가루 예. 뿌려 이 양반이.
예.
기분 나쁘게.
이게 단지 이렇게 농담으로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저도 이번 그 대선 후보 토론의 방식을 보면서 이런 방식이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한다면 우리 예.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도 분명히 충분히 긍정적이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장희영 교수도요. 이거 예. 보지 말고 그냥 질문하세요. 홍준표 후보한테 야단 맞아요. 원고 보지 말고 질문하세요. 왜 자꾸 원고를 보세요?
제가 보고 질문했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홍준표 후보가 막 바람을 부는 것 같아.
그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 굉장히 이제
예.
신중한 발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좀 이재명 그 후보한테 약간 뭐랄까요 개혁성에 대해서
예.
의구심을 좀 들게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캠프 내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했을 것 같아요. 자료도 안 보고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후보들이 다 문재인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하.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아무튼 그 선방했다 이게 이제 자체 예.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MBN 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도 좀 그렇게 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잘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굉장히 맞받아쳤다 그런
예.
측면에서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면 17일 18일이면 이제 후보 등록을 한단 말입니다.
네. 네.
하고 이제 정치권의 통설 속설이 후보 등록했을 때 지지율이 결국은 대선 마지막까지 그 추세대로 간다. 그런데 이제 지난 그 2012년 선거 때 보면 2, 3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역전이 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금 보면은 이제 정치권의 일각의 예상이 문재인 후보는 이미 수년 동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악재가 더 이상 없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뚜렷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악재가 잇따라 터질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2012년 여론조사 결과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조사 기관은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예. 그게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 점 분명히 하고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기 직전에 조사 결과가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그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뭐 예단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향 분명히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그 문제 여러 가지 의혹 이게 지금 아직 완전히 완결되지도 않았거든요.
예. 네.
이건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검증 국면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왜냐하면 국면은...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도 안철수로 가 있는 보수표를 빼와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 못지않게 안철수 후보를 흔들려고 계속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인물 요인을 가지고 지금까지 평가를 했다면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정당 요인을 같이 고려합니다. 실제로 유권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인물을 중시하는 유권자는 소수인 반면에 다수는 인물과 소속 정당 함께 고려해서 내가 투표를 한다. 그래서 결국 투표 선택 기준이 인물과 정당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그리고 조직세가 강한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현재 한 2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40%가 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 후보를 보고 판단을 하는 추세였으면 앞으로는 그 후보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냐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함께 고려한다는 거죠. 예.
자, 지금 세월호 3주기 추모 행사. 행사가 막 지금 본행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 스튜디오에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소리가 상당히 지금 저희가 귀를
안 들려요, 지금.
멍멍해진 정도로.
저희 말씀 잘 들리시나요? 예. 지금 막 세월호 3주기 본행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일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목포 신항에 나가 있는 기자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 2부 이재화 변호사를 모시고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부 함께 수고해 주신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사 3주기를 맞이해서 광화문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 TBS 정봉주의 품격 시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6시 조금 넘긴 현재 과거 촛불 문화제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촛불 집회는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 또 철저한 선체 조사 등을 목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세월호는 육지로 올라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규명해 나가야 될 진실들은 이제부터가 첫걸음 시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비보를 접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구속되는 마당에 대통령 위에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검찰 권력의 상징 우병우 위대한 전 수석께서 구속을 면하고 기자들에게 조롱 섞인 말 한마디를 남기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뜻에는 나를 어떻게 잡아넣습니까?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검찰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이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매서운 눈처리입니다. 국민들의 눈처리를 눈길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권력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우병우 전 수석의 운명도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네.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병우 두 번째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는 최강욱 씨고요. 두 번째 전문가 이자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두 번째 전문가니까 인사하세요. 인사.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두 번째 변호사는 전문가라니까 삐졌죠?
그 세 번째 전문가는 정봉주예요?
아니, 저는 0번째 전문가.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이재화 변호사가 사실 최고의 전문가인데, 최강욱 변호사는 대학 시절에 우병우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고 있어. 과거는 잘 모르시잖아요.
과거보다 중요한 게 현재고요.
예.
현재보다 중요한 게 미래죠.
아, 어우, 이재화 변호사 멋있어요. 예. 별명이 뭔지 잘 모르시죠? 먹갈치.
왜요?
먹갈치. 아니, 본인이 먹갈치래요.
먹갈치.
예, 자,
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저희 방송 스튜디오 차량 있는 뒤에서는 세월호 3주기 본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음이 혼탁하게 섞여서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라고 믿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앞서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영장 기각 소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재화 변호사께서는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좀 했었는데요.
결과가 사실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구속됐는데 일개 민정수석이
예.
국정농단 세례 국정농단 현장에 한복판에 있었던 우병우가 면죄부를 받는다는 것은
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우병우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된다는 건 상상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영장을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네. 청구한 거 아니에요?
네.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의 입장은 철저하게 수사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
그런데 기각이 돼서 나온 검찰 노승권 1차장인가요?
1차장이죠.
1차장의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보면 보통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아주 펄펄 뛰잖아요.
길길이 날뛰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예측되었던 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기자들이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법원이 영장 발부하든지 기각하든지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법원이 영장 기각을 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예.
이러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
종래 이제 주요 사건에 영장이 기각되어지면 검찰은 길길이 날뛰면서 법원의 태도를 이해를 할 수 없다.
예.
우리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저는 이제 법조계 이제 변호사 19년째인데요.
예.
이렇게 순한 양처럼 군 경우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마치 영장이 기각될 것을 고려했다는
저희가 방송하는 이 앞으로
예.
세월호 가족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예. 지금 이제 안산에서 막 올라와서 본 집회장으로 가족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계속하시죠. 잊어먹었죠. 어디 갔든지.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 19년째인데요.
예, 예.
주요 사건이 영장 기각됐는데 이렇게 이제 순한 양처럼 보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만큼 심지어는 법조인이라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만한 결과가 나온 데는 또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검 영장보다 오히려 그 특별수사본부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낸 자료가 3분의 1도 안 됐다 이런 비난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역시 검찰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의 사유가 8가지 사유였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8개인데 20페이지에 범죄 사실 8개를 쓸 수도 없습니다. 특검에서 영장 청구서가 한 60페이지 됐는데 지금 한 20페이지 분량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3분의 1로 줄었다는 예, 예. 거죠.
그 부분에 이거 요지만서도 20페이지가 되는 거거든요.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통상 100페이지가 넘고 그 범죄 사실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요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데 이 사안이 어떻게 왜 중요하니 중요한지 특히 이제 우병우의 경우 그 전에 증거 인멸을 예.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것을 다 이렇게 판사가 보기 좋게 현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구속영장을 마지못해 청구를 했지만은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승복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낸 자료 자체가 또 그만큼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석 청구 같은 경우도 이제 예. 보석 청구서가 들어오면 법원이 검사 담당 검사에게 보내거든요.
예.
그 검사가 풀어줘도 좋다는 그 의사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적이 처분하기 바람 이렇게 쓰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영장 기각하더라도 우리는 군소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
아하.
취지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영장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특검이 넣었을 땐 60페이지인데
네.
이번에 특수본 2기에서 이영렬 본부장이 냈던 것은 20쪽이라 말해요.
네.
물론 분량 갖고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짧게 쓸 때는 영장 발부가 완전히 확실시 되거나
네.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대충 냈거나 하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후자인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이 100페이지 이하의 영장 청구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 100페이지 이하요?
예.
그럼 20쪽이면 거의 형식적으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이 공소장의 범죄 사실을, 이, 만약에, 우병우 지금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하면 공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공소장은 아마 1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근데 영장 청구서 같은 경우는 왜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사유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도 보고
그렇죠.
결국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을 촘촘하게 쳐놔야 되는데
예.
그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더 걱정인 것은 구속영장 청구가 뭐 기각이 되느냐 이것보다 그 향후잖아요. 말하자면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범죄가 8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만으로는 전부 다 무죄 처리가 되는 건 아니냐 그냥 정말 이걸로 끝난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일 텐데요.
저도 안 들리는데
안 밖에 들려요,
안, 네, 안 들려요. 예. 예.
지금 광장 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전해주시죠.
중계 예.
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저도 안 들렸어요, 저도.
아, 예.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범죄가 8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 보면
예.
8개 범죄가 모두 무죄 처리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니냐.
아하. 자, 8개 사안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예.
영장 발부가 안 되면
예.
결국은 범죄 혐의를 범죄 혐의 입증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어렵게 썼지만 결국 무죄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걱정인 거죠. 예.
이걸 여쭤본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는데 통상적으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예.
판사가 기록을 봤을 때 이거 이상하다.
네.
이게 이 정권만으로 유죄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70 통상적으로 유죄의 가능성이 70% 넘으면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판사가 기록만 보더라도 이거는 법정에서
예.
법정에서 이제 그 증거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무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영장 전담 판사가 이렇게 영장 청구하면 법정에 가봐도 예. 가서 재판을 해봐도 예. 이건 무죄 나올 게 뻔한데 예. 구속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특히나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같은 경우는 예. 비교적 유죄가 인정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범죄거든요.
까다로운 범죄죠. 예.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같은 경우는 네. 직권남용의 상대방, 즉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사람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광주지검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윤대진
부장검사
부장검사 그 다음에 변찬우 지검장
예, 당시 광주지검장
예, 이런 분들이 우병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순간 예. 내가 이게 위축된다든지 예.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든지 해서 권리행사를 못하게 방해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변찬우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받는데 들어가서 나는 그러한 외압을 느꼈다라고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런데 예. 지금 세월호 수사 방해 부분은 아예 범죄 사실에도 포함을 안 시켰죠.
그랬죠.
예. 여덟 가지 사유 중에 예를 들면 문체부 직원들 여섯 명에 대해서 표적 감찰하고 강압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어지면 우선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접 그 문체부 직원들을 찾아가서 강압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예.
민정수석실 산에 특별 감찰반 직원들을 통해서
아하.
피해자들에게 강압 조사를 했을 텐데
들려?
검찰이 이제 특별 감찰반의 그 직접 행위를 한 특별 감찰관 직원
네.
이 사람들부터의 확실한 진술을 안 받아놨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진술이 애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검사 같은 경우는 추궁을 해서 분명하게 위법한 명령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강압 조사를 했다는 것을
예.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 진술조에서는 애매하게 돼 있고 불분명하게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이번에 특수본에서
네.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네.
전체 혐의를 8개를 놓는데
예.
8개 중에 6개는 이미 특검에서 넣었었던 그
그렇죠.
혐의 사실이고요.
예.
2개는 뭐를 놓냐면은 대한체육회를 조사했다가 실질적으로 대한체육회를 조사했던 문제 하나.
예.
그 다음에 우병우 수석이 전 수석이 국회에서 나는 전화한 적 없습니다 라고 했던 위증 두 개의 부분인데 특검이 그때 넘기면서 검찰에 넘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재청구하면 100% 나옵니다
네.
라고 하는 건 세월호에 대한 얘기였었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세월호를 왜 뺐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세월호 수사방해는 특검이 이 부분은 빼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윤대진 검사가 외압을 받은 것 맞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수사를 하고 싶었지만은 그 특검법에는 특검에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가 논란이 대상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차 영장 청구서에는 기재를 못했던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예.
세월호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는지 대상이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로 넘겼다.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예.
새로운 범죄 사실을 제일 먼저 강조를
예.
하고요. 그것도 새로운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인 범죄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영수 특검은 세월호 수사 방해 이건 결정적인 거고 재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하자면 그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특수본도 한 달 동안
세월호만 조사했잖아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느닷없이
예.
영장 청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1번 순서를 위정을 넣은 거예요, 위정.
뭐
아, 예, 예.
그게 새로운 혐의다 하면서 위증을 놓대는 거죠.
위증을 넣고 그다음 그 순번으로는 대한체육회에 예. 감찰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거.
뭐 실질적으로는 감찰하지 않은 거.
예.
그 부분을 두 번째 사유로 넣었거든요. 그 두 개는 실제 표적 감찰을 했던 것도 아니고
예.
계획만 세워놓은 거고요. 그 위정 부분은 지금 뭐 위정 부분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보기에는 아, 종전의 청구서에 비해서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본
아하.
거죠.
지난번 기각할 때 비해서
예.
새로운 게 없는데 이번에 지난번 기각을 시키고 이번에 또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새로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자기들의 종전 판단이 문제 있었다는 걸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다시 또 그 영장을 기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말씀하시죠.
세월호 수사 외압 문제 뺐다라고 제일 분노할 일이지만 그건 증거 부분에서 뭐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백보 양보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 전 수석과 부인 가족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정강에서 수억 원을 빼낸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증거가 확실하다. 특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아니었었습니까?
그렇죠. 배임과 다만, 횡령.
그렇죠. 다만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넘긴 건데 이 부분조차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또 하나 강조를 했던 것은
예.
제1기 특수본에서는 우병우에 대한 그 계좌 추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아.
근데 계좌 추적을 해보니까 우병우의 계좌에 10억이라는 뭉칫돈이 들어온 것이 정황이 포착됐다.
해외 계좌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게 그거죠.
뭐 고문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수상한 그 뭉칫돈이 들어와 있다. 10억.
네.
근데 10억 부분은 2기 특수본에서 전혀 조사를 안 했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전혀 조사를 안 했고 또 아하. 하나는 가족 회사였다 하더라도 우병우의 부인이 대표이사고 우병우는 아무런 지위가 없습니다.
아하.
근데 그 법인카드 1억 이상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예, 사용했으면.
예. 우병우 전 수석이.
예. 이것은 뭐.
배임 횡령 아니에요?
설명할 필요 없이 업무상 횡령이죠.
그렇죠. 그렇죠. 업무상 횡령.
예.
이른바 빼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업무상 횡령에 예. 1억이면 지금 뭐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 고용태가 뭐그 지금 개인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부분에 8천만 원이거든요.
예.
구속됐던 거예요. 통상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인들은 아. 다 구속되는
예.
거죠.
그 우병우는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그게 구속 안 시켰지.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수뇌부하고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구속 안 시켰죠.
자, 그리고 또 결정적인 가족회사 지금 뺐단 말이에요. 세월호 네. 뺐어요.
네.
중요하게 법조계 인사들이 봤을 때 유죄가 될 만한 건 지금 뺐단 말이에요. 두 개 다.
네.
세월호 뺐고
네.
세월호는 박영수 특검이 경고까지 했어요. 이거 네. 누케 되면 100%
네.
영장 발부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설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 검찰로 넘겼을 때 수뇌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 장난치지 말라고 일종의 그렇죠. 시그널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박영수 특검이 사실은 수사기관 종도제면서 특검을 반강제적으로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요. 그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 대부분은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 검찰이 우병우 사단으로 포지된 검찰이 그 우병우를 기소할 수 있을까, 구속할 수 아하, 있을까를 예. 가장 걱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의 그 메시지를 준 거죠.
어허. 이건 분명한 유죄의 혐의가 있다.
예.
영장 발부될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
특검에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 검찰로 넘겼을 때
네.
김순환 검찰총장과의 관계도 알고 있고 이영렬 중앙지검장과의 관계도 알고 있으니 너희들 대충 이렇게 하고 이거 덮지 마라 라고 하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 간에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순환
넘기 직전에 공개를 했죠.
그렇죠. 넘기 예. 직전에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은 그 요지는 그런 거죠.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의 개인 비리와
예.
등등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
예.
또 그렇게 하자 그 우병우가 이석수 감찰 특별 감찰관에 대해서 피해 사실 공표죄로 수사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무렵에 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그리고 이영렬
중앙지검장, 예,
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특히 예. 안태근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핵심의 인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에 대한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수사검사들이 안태근 검찰국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특히 안태근 검찰국장과는 천여 통의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은 너희들이 지금 박영수 특검은 너희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이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한패거리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일종 경고를
반드시 구속시키라는 거죠. 메시지를 준 거죠.
예. 그런데 자,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전화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이재하 변호사가 듬성듬성듬성 지적을 했는데
예.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무척 중요한 대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6년 작년이죠.
예.
8월 16일 날 가족 회사인 정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온 게 그 전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해서 네. 지검장하고 통화를 하고 그날서부터 10월 25일 JTBC
태블릿 PC가
나타나는 그 시점까지
예.
자그마치 70일 동안 1000통에 가까운 전화를 검찰 수뇌부하고 전화를 했는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이 수뇌부하고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흔적이 있었다? 라고 언론 보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는 이 전화한 내용을 하나도 조사하지 않았다.
하나도 조사를 안 했죠.
왜 그래요? 왜?
우선
법조계 인사도 전화... 왜 그래? 반성 좀 하고 들어가 먼저.
저는 동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 이제 상상을 해보면
예.
과연 그 사람들이 뭐 심심해서 전화했겠어요? 뭐 내일 점심 먹자고 전화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선 통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아하.
그 시점 자체를 보면
예.
결국 특별수사 팀장을 누구로 앉힐 것인가 이거를 상의했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곽근 수사팀장을 앉혔잖아요. 윤곽근 수사팀장은 우병우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아, 연선 19기 예. 동기.
예.
아, 그리고 윤곽근 그 대구 고검장이죠. 그분 인사에 우병우가 직접적 관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수사하는 흉내를 내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낸다는 것까지를 모의를 한 전화라고 저는 강력하게
아하.
추론하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자, 윤곽근 대구 고검장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된 게 8월 23일입니다, 작년.
예.
근데 8월 23일이면 수사의 가장 초동적인 기초적인 방법이 임명이 되자마자 뭐를 해야 되냐면 대상이 되는 사람 전화기 압수수색을 해야 되죠.
휴대폰 압수수색.
그 다음에 통화 내역 조회. 이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계좌 추적. 해왔는데 사실은
하나도
특검에
안 했어요.
넘길 때 특검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던 게
예.
우병우에 대한 수사 기록을 내놔라고 하니까 깡통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아하.
기초적인 그 초동 그 수사를 전혀 안 한 겁니다. 아마도 윤곽근 팀장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기다린 거죠.
그렇죠. 촛불이 확산될 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상상을 못했던 거죠.
예. 이렇게 너무나 많은 정황들이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분노하고 하나하나를 이야기해주는 것보다는 한마디로 정리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노컷뉴스에 나왔었죠. 변찬우 전 지검장이 그 참고인 조사 전후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 사실 이 말 한마디가 검찰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반증해주지 않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변찬우 지금 이제 그때 당시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찬우 지검장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꾸 이제 이름이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터인데 당시 광주 지검장이면서 구조에 책임이 있는 1, 2, 3 정장을 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고 했더니 예. 우병우 수석이 전화해서 꼭 기소를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해야 되겠냐 하면서 막았단 예.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 이게 그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로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이 이 부분에 혐의가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그 이후에 직업 광주 지검장 이후에
예.
그 전에도 지검장을 한 번 했어요. 광주 지검장 하고 그 다음에 고검장으로 승진이나 영전 케이스 인사에 있는 분인데 자기 후배들이 가 있는 대검 수사국장으로 가요. 인사를. 그럼 이분이 그때 옷을 벗습니다. 에이, 나 치사해서 못해먹겠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검찰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예,
주위에 있는 것. 지인들에게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또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한 언론사 기자하고 인터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지금 이제 언론사 정보 보고 있다는데 예. 나오면서 취소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
조사받을 때 제 출원 이렇게 출원할 때 잘못되면 딱 끊어줘요. 잘못하면 감옥도 가니까 허위사실로 감옥 간단 말이야.
변호사야 뭐 감옥 가면 좋아해요. 수임료를 받을
이 양반이 지금 왜 이래 지금 이게 뭐 웃자는 거
빨리 출원해보세요. 예. 네.
들어갔더니 변찬우 지금 변호사거든요. 변호사가 검찰과 등을 돌리고는 변호사 사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찬우예요. 근데 검찰에 내 의뢰인하고 들어가 검찰에 찍히면요 3년 구형할 걸 5년 구형하고 5년 구형할 걸 7년 구형하니까 어느 변호사든지 검찰과 등을 돌리고는 변호사 업을 못합니다.
예.
물 먹고 자기가 열받아서 나왔지만 그래도 검찰은 한 식구고 친정이기 때문에 자기는 검찰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갔는데 조사하던 검찰 관계자가 변 선배님 우리가 남이가 변호사 안 할 끼가
추론입니다. 추론
네 죽고 잡나. 아 이건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막 섞이네. 아 내가 이런 추론 해보는 게 어때요?
추론
어쨌든 뭐 저 그 부분은 뭐 두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면
예.
알 수는 없을 텐데
예.
저는 변찬우
이 추론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고 가려니까요.
추론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신빙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잘했어. 나 감옥 갈 거가
어쨌든 변찬우 그 변호사가 진술을 잘못해서 이게 말하듯 범죄 사실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 예. 예.
어쨌든 변찬우 당시 그 검사장이
네.
함부로 그 진술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형사부장도
아하.
지금 뭐지? 부산
2차장으로 가 있죠. 부산 지금.
예.
저 윤대진.
윤대진 검사 이런 사람들은 검찰의 간부급이기 때문에
예.
검찰 수뇌부하고 교감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진술을 안 해요. 진술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서 구속영장에 범죄 사실에 넣겠다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느닷없이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빼버린 게 문제죠. 빼버린 거는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이 부분을 넣으면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빼버리자.
이야기한 건데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급변침을 했느냐.
예.
이것은 저는 우병우가 간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나만 죽지 않겠다는
어허.
말하자면 나만 죽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예,
거예요.
그게 WG 전략이라고요.
예.
물귀신 고스트 워터 고스트.
그러니까 이
양반은 영어만 얘기만 딴청해.
영어 이야기하면 저는 딴소리래요.
사법고시 볼 때도 도어로 봤어요.
이자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만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외압 문제만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수사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들여다보면 결국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면 그 위로 쭉 올라가서 우병우 뿐만이 아니라 검찰에 관련된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이 무언가 과실이 드러나서 이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그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덮으려고 할까 이 부분을
그 거슬러 올라가면
동업자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정윤의 문건 파동 때 사실은 이 검찰이 기본 수사의 ABC라는 것은 예. 그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 그 아, 조사를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아, 2014년 이 문제의 원초 시작이 되었던 예. 2014년 12월 예. 이른바 정윤의 십상시 문건 파동 때 서부터 얘기는 시작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어허. 그때 이제 수사의 ABC는 예. 국정 과연 문건에 나온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그 진상이 뭐였는지 우선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것은 문건 내용은 찌라시고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누가
가이드라인을 줬죠. 예,
예. 그 가이드라인은 누가 만들어줬겠어요.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의 작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무렵에도 전화통화가 많이 오고 가요. 그러면서 아하. 검찰은 문건의 내용 자체를 수사를 덮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문건 유출만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해당 부서의 부장, 검사 예, 예. 이 사람들이 다 공범관계로 이렇게 사설이 그 묶여 있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 다 묶여 있다.
예.
공범관계다. 그때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맞아요. 예.
검찰총장 김진태였는데 김진태는 허수아비,
예.
중앙지검장 김수남 중앙지검장,
그렇죠.
이분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비서관,
예.
이분들이 하나의 먹이 사슬과 생태계로 묶여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건이었다.
그렇죠.
아하.
그때부터 사실은. 그 우병우에게 시체말로 이야기하면 코가 끼어 있는 거예요.
코가 끼어 있다.
네.
아, 낚싯바늘을 이렇게 코를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가 아하. 한마디 해버리면 자, 내 세월호 수사에 외압 행사에서 권리 행사 방해했다.
네.
당신들은 뭐 했냐? 내랑 같이 했지 않느냐?
그렇죠.
내 한마디 해버리면 당신들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랑지 내려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추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 우병우 입장에서 201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예.
내 혼자 했습니까? 국정농단 했으면. 예. 니는 안 했나?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도 했는데 그러고 2016년 8월 전화할 때 니 내가 사건 덮으니까 덮지 않았나 형님?
예.
그러니까 덮었는데? 좋다. 한번 다 넣어봐라. 내 혼자 안 죽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화한 거 있잖아요.
예.
아까 지금 통화 내역 문제인데, 우병우가 이제 만약에 기소를 하면, 제가 통화를 했고요. 통화 내용은 수사의 방향과 수사팀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같이 상의했습니다.
예. 누구하고? 김수남 총장하고.
김수남 총장, 이영렬 본부장하고 했다면,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다 같이 세고랑 차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중앙지검장, 윤곽금 대구 고검장은 이 사건에서 피할 수 없는 공범 내지는 동업자이기 때문에
네.
우병우를 구속해갖고 조사하는 순간 그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특검 수사하면서 네. 특별수사본부의 사건이 넘어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격을 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이런 거네요. 이번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는
예.
우병우가 우병우를 조사해서 우병우가 우병우 자신을 영장 청구하면서 안 나오게끔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세 명의 우병우가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수사였죠.
우병우의 수사였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도 쓰기는 김수남이라고 쓰고 우병우라고 읽는다.
그렇죠.
이영렬이라고 쓰고 우병우라고 읽는다. 네. 세 명은 동업자 관계이다.
네.
전문 용어로 공범이다.
그렇죠.
그럼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 바뀌어서 저는 이 사건뿐만 아니고.
예.
아까 그 정윤의 문건 파동 때부터.
예.
2014년 12월부터.
검찰 수뇌부와 예. 청와대 간에
예.
공모를 해서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던 전모를 밝히는 특검을 만들어서 이른바 우병우 특검을 만들어서
예.
검찰 내부의 국정농단의 비호 세력들을 다
야.
속아내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특히 이번 우병우의 영장 기각은 검찰이 자신들이 적폐 청산의 대상 1호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제1차적인 그 정권 교체된 이후에 가장 먼저 착수해야 될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과가 좀 많이 씁쓸했던 거는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만요.
예.
장현 교수님.
예.
지금 본 무대에서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음악이 좀 이렇게 잦아드네요.
예, 지금 방금 화면으로 보셨지만
예.
무대 그리고 제일 앞에는 세월호 가족들이 안산에서 올라오신 세월호 가족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요. 많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현재 세월호 가족들의 대부분은 목포신앙
목포 신앙에, 예.
세월호가 인양된 목포신앙의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4월 16일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하는 4월 16일 오후 3시부터 안산 분향소에서 추모 행사가 있고요. 오후 1시부터는 안산 시내 3곳의 지역으로부터 걷기를 시작해서 오후 1시부터 세 지역에서 걷기를 시작해서 3시가 되면 분향소에 모두 모입니다. 그래서 분향소에서 3시부터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다음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안산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 교수님 들어가시죠.
좀 짧게 정리하면 뭐 검찰 먼저 좀 이렇게 요즘으로 세탁기 한번 돌린 다음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이 정도고 대통령이 탄핵까지 된 마당에 그래도 제대로 하겠지라는 희망이 이번에 좀 무참히 무너진 것 같다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예.
다른 이슈를 좀 해보면 하필이면 그날 우리가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기각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날 같이 들은 소식이 고영태 씨의
구속.
그 갑자기 잡아가는 거 뭐라고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고용태
문 따고 갑자기 잡아.
아 체포 영장.
긴급 체포 맞아요. 예.
긴급 그 체포 아닙니다. 긴급 체포 아니고요.
아니에요?
체포 영장 발부된 걸 집행한 거예요.
아,
예. 체포 영장 집행.
어쨌든 그 고용태 씨의 뉴스가 갑자기 같이 나오면서 사실 고용태 씨에 대한 부분은 그 우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한. 분야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역시 또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또 함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이런 거거든요. 네. 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검찰에서 그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예.
고영태 씨에게 전화 와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4월 10일 날 꼭 출두하라.
예.
그래서 그날 일정이 있으니까 뭐 변호사 선임해서 다음 날 조정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조정하는데 꼭 4월 10일 날 나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돌이켜 생각하니까 4월 10일이 우병우 영장 청구하는 날이에요.
예.
아 이거 우병우 영장 청구하는 관심을 좀 흐트러뜨리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 다음 날 4월 11일 밤 9시에 고영태 집을 급습을 한 거예요.
예.
해갖고 1시간 반 동안 실경회하면서 변호사가 전화해서 선임됐고 곧 나가겠습니다. 일정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예.
우병우 집을 덮친 거여서 왜 9시지? 1시간 반 동안 실경회를 해보니까 바로 그 시간 전후로 해서 우병우 영장 발부 기각 여부가 나올 시점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우병우 영장 기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고용태로 물타기 한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국민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오비락일 수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오비 뭐요?
오비락.
아 오비락이 네. 발음이 살짝 꼬이시면서
네.
오비일학일 수가 있다 없다.
뭐 검찰에서는 오비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 오비일학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된 오비일학.
그렇죠.
짜맞춰진 오비일학.
예. 그 왜 그러냐면 지금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예.
검찰 특검에 사실은 굉장히 충실하게 협력을 했고
예.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전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고영태 씨가 그 2천만 원을 그 받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 혐의는 올 초에부터 사실은 검찰이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 긴급성이 없었던 것이고, 예. 그 만약에 뭐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려면 훨씬 그 이전에 청구할 수 있었던 사안이에요.
예.
그리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소환을 뭐 통보를 한 경우에 굳이 뭐 급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 소환 날짜를 10일로 못 박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또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서 통상적으로 어 소환 날짜를 조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검찰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하.
결국은 영장이 발부되는 기각이든 발부되든
그 시점에
그 형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님. 예. 이제 정말 이거 언론에서 한 번도 안 다룬 아주 예리한 측면.
네.
자, 17일 전에 예. 검찰은 근데 이제 기각이 되자마자 검찰은 재청구할 것처럼 또 다시 언론에 흘렸어요. 재청구 분명히 안 하죠.
아, 이제 밑에 이제 수사 일선 수사 검사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지금.
일단 그 지금 당장 기소를 하지 말고
예.
보강 수사를 해서 재청구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예.
지금
특별 검찰 수뇌부가 안 할 거 아니에요.
특별 수사 본부의 수뇌부들은
예.
17일 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불구속으로 기소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질문입니다.
예.
자, 17일 날까지 불구속 기소를 해버리면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도 그랬고 대선 후보들이 우병우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체로 견해를 모아요. 심지어는 홍준표 후보조차도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예. 즉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는
예.
쪽으로 다섯 명의 대선 후보들이 완전히 견해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17일까지 만약 기소를 해버리면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우병우 특검하는데 오히려 특검을 못하도록 지장을 주는 건 아닐까요?
방해가 되는 거죠.
방해가 되는 거죠. 기소를
예.
해버리면.
예.
왜냐하면
기소를 하면 일단 피의자가 수사 기록을 다 보게 돼요.
예.
열람 등사가 가능하고 그 부분을 갖고
야.
변호인들하고 논의하면서
그렇죠.
디테일하게 소송 전력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건 자료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수사를 해버리면 사실상 정권 교체된 후에 특검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아니 그래도 예. 이런 겁니다.
예.
물론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부장검사급 그러니까. 검찰의 실질적으로 정치 검찰화를 반대하는
네.
정말 열심히 수사하는 검사들 있거든요.
네.
2천 명 검사 중에 정치 검사 뭐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 3%밖에 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대부분이 검사들 부장검사급에서는 이거 심각하니까
네.
재조사해서 다시 청구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주류를 이루는데 자 미리 기소를 해버려요.
예.
기소를 해버려도 있는 자신의 혐의를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기소를 한다고 치더라도 불편하긴 하겠지만 5월 9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는 우병우 특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분에 대해서 좀
물론 이제 가능하긴 한데요.
예.
이미 한번 아까 기소를 해버리고 기록을 다 보고 그쪽에서 전략 수립을 다 해버리면
예.
그 새로운 특검이 만들어졌을 때 수사할 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아하.
수사의 밀행성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밀행성.
예. 더군다나 본인이,
예,
더군다나 피의자가 그 날고 기는 우병우잖아요.
어떻게 미꾸라지가 날고 겨요?
어? 특수한 미꾸라지니까.
아니 헤엄치고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를 해도 예. 무슨 미꾸라지 날개가 달렸어요? 날고 기게?
그러니까 특수한 미꾸라지라니까.
아, 특수한 미꾸라지. 특수 제조된 미꾸라지. 예.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쨌든
예.
사실상 사실은 특검이라는 게 원래 그 수사라는 게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특검이 만들어져도 한계는 명확해요.
아닙니다. 저는
한계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하면 수사를 예. 하면 뭔가는 나오겠죠.
예. 저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네.
이 특검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일기 특검 그 멤버를 그대로 데리고 오면 가능합니다.
그 지금 현재
예.
수사 그 검찰 내부에서도
예.
특임 검사를 1기 수사본부의 윤석열 팀장 등 파견검사들을 전면 배치를 하자. 그리고 수사보고도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결론 내릴 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특임검사를 제도를 도입해서 보강수사를 하자.
예.
이런 의견이 그 나오고 있죠, 지금.
예.
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는 답답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검찰이 이렇게 신뢰를 잃은 데는 스스로 모든 책임이 검찰 내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그 대선을 전후로 대선 후라고 보는 게 희망적이고 현실적이겠죠. 검찰 예. 자체의 개혁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2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소식 이재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는 잠시 뒤에 3부에서 이른바 이제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의원 모시고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BS TV 정봉주의 품격시대 광화문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화문 현장은 304명의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2부도 함께해주세요.